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결국에 대답은 같아요.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간단한 대답을 이제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제목을 전체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1, 2, 3, 4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산수를 배웁니다. 숫자의 개념은 똑같은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게 무슨 인수분해니 뭐 기하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루트를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넓혀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 다른 단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관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맨 위에 여러분이 자막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각도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롭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다면 아이 그거 잘못된 거 그냥 봐줘 넘어가 이러는 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 안 하는 것도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이면 돼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냥 지옥으로 쳐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라도 오늘 중에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제가 뭐라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을 그 무서운 요구를 기꺼이 수용시키고 기꺼이 충족시키는 순종이다라고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포용시키는, 수용시키는, 그리고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별의별 것을 다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할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좋아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들 눈앞에 분명히 있고 우리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나라고 하는 가치, 돈의 가치,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별 죄를,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심판을 분명히 행하셔야 합니다. 왜요?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주라고 하는 카펫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주를 카펫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라고 하는 카펫에 그냥 우리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카펫 살짝 들고 먼지 다 그 밑으로 집어넣고선 뚜껑 덮듯이 덮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모르는 곳에 손님 온다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온갖 빨래들 해야 될 것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 그냥 창고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벽장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조그만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신은 땅바닥에 처박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거죠. 동시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큰 불항아리를 우리 머리 위에다 놓고 우리에게 부어야 하는데 붙지 못하시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죽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그 진노와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다 받게 하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고 손가말에 묻지를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희생제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리자를 내세우는 거죠. 나 대신해서 죽는 사람 마치 곤장을 돈을 받고 대신 곤장 맞아주는 사람처럼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을 찾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듯이 가볍게 여길 수 없듯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서리발처럼 서슬퍼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부어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십자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